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3일 저가 수입품의 면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무역법 301조와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대상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나브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부위원장은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구멍을 통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딜런 부위원장이 말한 구멍이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때 일부 품목에 적용하는 면세 한도 규정입니다. 가격이 800달러 이하인 품목은 무관세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면세 한도는 200달러까지였는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에 800달러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방침은 가격이 800달러 이하더라도 면세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정안은 테무와 쉬인 같은 중국산 저가 제품 유통 경로에 대한 규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 자료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에 연간 1억 4천만 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0억 건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와 온라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에서 비롯됐다고 관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통제 지역으로 잡혀갔던 전쟁 포로와 민간인 등 49명이 귀환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른 짧은 머리의 남성들과 웃는 모습의 여성들 그리고 10대 소녀로 보이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 국가방위대, 경찰, 국경수비대 소속의 전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간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조우스탈 수비대의 일부를 추가로 석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조우스탈 수비대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첫 해인 지난 2022년 마리우폴 함락 당시에 현지에서 저항했던 병력들을 가리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영웅인 빅토르 이우츠크 군의관도 집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27일부터 품목별로 시행합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1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 정리의 검토 완료 결과 자료를 내놓으면서 전기차와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인상한 관세율의 적용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해당 품목들의 관세율 인상 방침을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인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이번에 100%로 급격하게 상향됩니다. USTR이 이날 내놓은 계획에 따라 전기차 관세 100%와 리튬이온 전지의 전기차 배터리 25% 부과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가운데 비전기차 용도에 대한 25% 관세와 반도체에 대한 50% 관세율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영구 자석 등에 대한 25% 관세율은 2026년부터 발효됩니다. 이스라엘군 특수부대가 이번 주 초에 시리아의 정밀미사일 공장을 급습해서 파괴했다고 악시우스와 뉴욕타임스 등이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은 이 공장을 이란이 만든 것으로 파악해왔다고 악시우스는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특수부대원 수십 명이 지난 8일 밤 헬리콥터로 하강 침투해서 지하에 있던 미사일 제조시설을 파괴하고 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작전은 이스라엘 공군의 최정예 조직인 샬다그 부대가 주도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파괴된 시설은 시리아에 설치된 이란의 가장 핵심적인 미사일 공장으로 알려졌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토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4차 인도태평양 전략대화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압력에 저항하는 리투아니아의 결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이 또다시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유엔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24도, 최고기온 15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1.5에서 2.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북한 비핵화 포기와 핵군축 협상을 압박하는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기지를 시찰했다고요?
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우라늄 농축기지 조정실을 돌아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 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 실전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HEU를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입니다.
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시설이 어디인지 확인이 되나요?
북한은 해당 시설이 어딘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영변이나 강선 또는 제3의 장소 중 한 곳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고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때문에 강선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 2월 시작된 강선단지 본관 서남측의 결관공사가 4월 초 완료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장됐고 5월엔 인접한 건물의 개조사도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전격적 이 생산기지를 공개한 의도는 뭘까요?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통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이 공화국을 반대해 감행하는 핵 위협 책동은 더 노골화되고 위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는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이라고 강조해 이번 행보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관리해온 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국 대선을 50일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추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바이든식의 제재, 군사적 압박에 의존하는 정책은 결국 무용하다는 것을 시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북정책 실패를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생각이 들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은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주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며 강선단지도 포기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해당 핵시설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인 HEU와 플루토늄이 있는데요. 북한은 최근에 영변의 원자로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플루토늄보다 지하에서 은밀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HEU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면 지금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 불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생산시설 검증이 어려운 HEU에 대한 대량 생산 의지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군축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EU로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찾기가 어렵고 만약 협상이 시작이 돼서 일정 수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증하는 데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 기술적 어려움까지도 다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HEU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생산의 열쇠는 원심 분리기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원심 분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원심 분리기는 고속 회전에 따른 원심력을 이용해 핵폭탄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북한은 파키스탄 핵 개발을 주도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로부터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받아들여 HEU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원심 분리기는 2m 높이였던 과거 파키스탄 원심 분리기 모델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에서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더 많은 핵물질 생산을 위해 원심 분리기 대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효율이 좋은 새로운 원심 분리기를 자체 개발을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국통일부는 13일 정부 입장자료를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라며 북한 전반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한 정보당국이 긴밀히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도 다른 군사 분야 현지 지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신형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시험 현지 지도와 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기지 시찰 소식을 현장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12일 아침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수발 쐈다고 밝혔는데 방사포차 성능 검증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발사 차량이 기존 것보다 커지고 이에 따라 발사관도 4연장에서 6연장으로 늘어났다며 기하급수적인 핵물질 생산과 함께 핵투발 수단의 능력 향상도 함께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N-25와 같은 이런 차량, 그것도 미사일 발사관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이 공격할 수 있는 차량을 또 도입하고 그다음에 핵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런 능력은 이제 수백 발 이상의 핵탄두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그 서기가 13일 북러 간 지속적인 전략적 대화의 하나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양자 그리고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무기거래 등 북러 간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의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이루어진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한 바 있어 쇼이구 서기가 이번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박러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한국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는다면 지난 1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최 외무상은 18일에서 28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차 유라시아 여성포럼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경제협력체인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북한과 중국, 이란에 대한 대응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가 제4차 인도태평양 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과 중국이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러시아 무기 수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했으며 캠벨 부장관은 부당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저항하는 리투아니아의 결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되도록 하는 데 대한 중국, 북한, 이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중국의 지속적인 악의적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활동이 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심화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재편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중국 문제에도 집중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위협적인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유럽 나라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한 고위급 대화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9일부터 이틀간 스테파노 산니노 유럽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미 EU 제6차 인도태평양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고 북한과 중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통해서도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나라 간 안보협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지난달 24일 극단적 패권 야망의 뿌리를 둔 전쟁 동맹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고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전쟁 동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나토 정상들이 발표한 워싱턴 정상선언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 국면을 과장하고 냉전적 사고와 호전적 발언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가 12일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물풍선 도발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미국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obviously saw the DPRK's launching of those missiles. I would refer you to Indo-PACOM's statement.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그런 미사일들을 발사한 것을 봤다며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표한 성명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 불안정을 초래하는 그 같은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태사령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2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캐나다와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가 12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규탄하며 국제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미우는 여러 발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9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및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 제재 체제를 위반하며 침략국인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노골적인 불안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고 역내 안보 상황을 약화시킬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특히 이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 총회 기간, 우크라이나는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북한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억제 및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9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며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이날 약 4분간에 걸쳐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 최고 고도는 약 100km 수준이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이후 73일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밤 대선 TV 토론에서 북한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온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전은 11일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처음엔 심지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대화에 열려있는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바이든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 유사한 노선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리스는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의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속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해왔고 자신을 거래의 전문가로 여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될 경우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대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제안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 밤 TV 대선 토론에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now I got along with the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에게는 친하게 굴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쉽게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Who are rooting for Trump.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수립한 현재의 대북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제안하겠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한국, 일본과의 국방협력과 확장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if Harris is elected, I would expect her to pretty much follow the current policy.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훨씬 더 불확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 어떤 종류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어떤 합의든 큰 정책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 정책의 큰 윤곽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해답보다는 의문과 불확실성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과 접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포괄적 비핵화보다는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 다음 비핵화로 나아가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he'll take more of a gradual approach to build more trust with North Korea and specifically Kim Jong-un.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을 무시한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북한 문제에 다시 관여해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과거 하노이 회담의 단순한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would not expect a major change from the Biden team's policy if Vice President Harris were elected, and I don't expect a simple resumption.
두 후보는 11 밤 토론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것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포기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BOA의 관련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정책 이슈는 미국 대선에서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두 후보가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그러나 해리스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정부 2기에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he's perfectly willing to basically de facto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그러나 트럼프 정부 일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3월 워싱턴 톡에 출연해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비핵화에 동의했고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agre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ingapore summit to denuclearize. This was historic, and I believe President Trump, if he is elected again, will try to hold Kim to that.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김정은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이 또다시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억류돼야 할 선박이 제약 없이 중국을 오가며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산둥성 룬커우항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정보 서비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갈마호는 한반도 시각 11일 오후 3시 40분경 북한 남포 해상을 출발해 약 하루 만인 12일 오후 2시경 룬커우항 개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듯 13일 새벽 현재까지 위치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마호가 마지막으로 위치를 발신한 장소는 항구 입항을 위해 대기하는 개선 장소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갈마호를 포함해 5척의 북한 선박이 대기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곳에 있던 북한 선박 부양 5호는 이미 룬커우항에 접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갈마호도 곧 부두에 접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갈마호가 유엔 안보리의 자산 동결 대상, 즉 제재 대상이란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 평천 쉬핑 앤 마린을 제재하며 이 회사 소유의 갈마호에 대해 자산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마호는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고 입항하더라도 즉시 억류돼야 합니다. 하지만 갈마호는 지난 6월 30일 룬커우항 부두에 접안 기록이 있으며 그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갈마호가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갈마호는 룬커우항에 도착해 또다시 부두 접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당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That's what asset freeze means.
특히 제재 선박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 안보리 결의 2270호 12항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의 가장 좋은 결정은 입항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입항을 허용한 만큼 관할권 내에 있는 이 선박을 압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중국이 제재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2018년까지 안보리의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주미 중국 대사관은 BOE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2일에도 중국 대사관은 BOE의 동일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BOE는 미국 국무부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도 같은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항구에서도 유엔 제재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12일 북한 청진항에서 또 다른 유엔 제재 선박인 태평산호가 위치 신호를 발신한 것입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따르면 태평산호로 확실시되는 선박이 청진항 부두에 접안해 있으며 석탄으로 보이는 화물을 선적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유엔 제재 선박이 유엔의 금수품을 싣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또 다른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청진항에서 선적된 북한 석탄이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으로 향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적도 유사한 제재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올해 생산된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고 영국의 무기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부품 조달망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는 11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올해 생산된 북한산 탄도미사일 잔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 현장 보고서에서 현장 조사단이 지난 7월 30일, 8월 5일과 6일, 18일 우크라이나 북부 키이우주와 중부 폴타바주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 4기의 잔해를 수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하나에 2024년 생산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월 18일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 잔해에서 현장 조사관들은 제트 베인 액추에이터 2개를 발견했으며 모두 2024년에 생산된 미사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일한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113이라는 숫자가 북한의 연도 표기 방식에서 2024년을 가리키는 주체 113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트베인 액추에이터는 미사일 방향 제어, 구동과 관련된 부품입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이번에 수거한 미사일 잔해를 연초 발견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와 비교한 결과 KN-23 또는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아니면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제조된 북한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 잔해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생산된 부품이 발견된 것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강력한 조달망을 갖추고 있으며 거의 20년 동안 유지된 다자제재 체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중 하나에서 2024년 생산 표시가 발견된 것은 생산된 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기까지 기간이 짧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용에 대한 추가 증거를 계속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올해 1월 2일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미사일들의 잔해에서 서방 부품들이 또 발견된 것은 미국과 유럽 미사일 부품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분쟁군비연구소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분쟁군비연구소가 11일 우크라이나에서 수거한 북한 미사일 잔해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7월 30일, 8월 5일과 6일, 1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 4기의 잔해인데요. 2024년, 즉 주체 113년에 생산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113이라는 숫자가 발견됐습니다. 북한 현지 생산에서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The mark that we have found on the North Korean missile indicates production in 2024.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된 표식은 2024년 생산을 의미하고 그 미사일이 8월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과 이전 사용까지 단 8개월밖에 안 걸린 것입니다. 이 미사일이 몇 월에 제조됐는지에 따라서 주기가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일부 미사일에도 적용되는 추세로 러시아제의 경우 생산과 사용 사이에 2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망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수거한 탄도미사일에서 서방 부품을 수백 개 발견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부품이 안 나왔습니까?
Yeah, we have.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you know, sometimes those missiles and perhaps you've seen in the pictures in the report.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셨겠지만 미사일이 폭발했기에 잔해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품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서방 부품을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 회사들과 함께 공급망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분쟁군비연구소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75%가 미국 회사,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유럽, 일본 회사와 연계됐습니까?
It seems to be still the same pattern that we have established in February. The sample that was recovered this time.
지난 2월에 파악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보다 수거된 부품 견본은 더 적지만 그래도 과거 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조사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거하신 미사일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생산된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조달 능력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나요?
it still shows that North Korea was able to procure components very recently. And, you know,
북한이 아주 최근에 부품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시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쟁 군비연구소 보고서가 나온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북한 탄도미사일에 어떤 회사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현재 우리는 유입 경로와 어떤 기업들이 부품 전용에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지난 2월에 파악된 부품과 연계된 회사, 각국 정보들과는 그간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공급망이 파악됐습니까?
So I won't be able to share much today, but I can already tell you that we've been able to establish some of the companies that we know are most probably the last.
오늘 많은 것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부 부품의 마지막 관리인으로 알려진 몇몇 회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품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파트너뿐만 아니라 정부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다자 제재를 계속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y sanction regime needs to be paired with a field monitoring components. It's very difficult to have effective export.
모든 제재 제도는 현장 모니터링 요소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효과적인 수출 통제 및 제재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를 파악하면 효과적이 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조사를 통해 어떤 회사가 최종 관리인인지 또는 전용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지 확인되면 수출 통제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은 계속 제재를 우회할 것입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올해 새로운 대체 기구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십니까?
It is regrettable that the panel of experts is unable to continue their work. And we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분쟁 군비 연구소가 하는 이런 종류의 활동, 모니터링, 조사 작업이 향후 이 매우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마련될 다른 유형의 메커니즘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아무도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된 북한산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는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 육군을 지휘해온 장군이 지명됐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과 한국군 간의 통합작전지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런슨 중장의 대장 진급도 재가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워싱턴주와 하와이, 알래스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 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 동맹과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이 주요 임무입니다. 브런슨 장군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를 받은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웹스터 대학교에서 인적자원개발 석사학위를, 미국 육군전쟁대학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대식 부대와 특수작전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 자유작전과 지속적 자유작전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예비역 대령인 아내 커스틴과의 사이에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미 상원의 인준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현 폴러 케마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021년 7월 취임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보직을 겸임하는 것은 한국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며 브런슨 장군은 노련한 사람이라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반도에는 평화조약은 없고 정전협정만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이 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serves to strengthen the overall defense of South Korea. Number one, we need to prevent war. We don't need another war.
서먼 전 사령관은 이 모든 역할은 한국의 전반적인 방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면서 이런 역할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주요 억제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양국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연합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등 한국 방어에 매우 중요하며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든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슬로베니아가 12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 통일부가 개최한 북한 인권 실상 설명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인권이 슬로베니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가별 인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슬로베니아는 북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및 한국과 같이 뜻을 함께하는 다른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또한 지난 9일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상기하며 우리는 사용자와 식량 안보, 표현의 자유,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설명회 참석과 관련해 독일은 북한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독일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연례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유럽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astern Europe was overtaken by the Soviet Union. I myself grew up in a communist line, so Europe understands the tragedy.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유럽이 소련에 의해 점령된 비극적인 경험과 공산주의 치하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역사를 상기하며 유럽인들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을 가져오는 데 훨씬 더 헌신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0일 21개국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인권 실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설명회는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해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6월 27일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올해 보고서가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사례를 보고서에 처음 수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탈북민 강제 북송과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도 다뤘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한국 통일부에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 발간과 이번 행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보고서는 철두철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 문서, 대결 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 북한의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남도 지방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에서는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4도, 최고기온 15도에서 30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은 22도에서 28도, 안주 21도에서 26도, 남포 23도에서 28도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신의주 20도에서 25도고 구름만 오후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수풍도 오후에 비가 그치고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18도에서 22도 기온으로 예상됩니다. 강기는 17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24도에서 30도, 용현 22도에서 29도, 개성 23도에서 30도, 사리원 23도에서 2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비 오겠습니다. 함흥기온 19도에서 26도입니다. 장진 13도에서 20도입니다. 장진과 해산 오후에 비 그치겠고 해산 기온 15도에서 20도입니다. 원산 19도에서 25도, 평강 19도에서 20도입니다. 19도에서 27도입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 기온 13도에서 18도, 선봉 14도에서 17도, 참지연 12도에서 15도로 예상되고 오전에 비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m로 일다가 오후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비오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비오의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3일 저가 수입품의 면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무역법 301조와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대상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나부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부위원장은 대부분 중국에서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구멍을 통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딜런 부위원장이 말한 구멍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때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 규정입니다. 가격이 $800 이하인 품목은 무관세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면세 한도는 $200까지였는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800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방침은 가격이 $800 이하더라도 면세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정안은 테무와 쉬인 등 중국산 저가 제품 유통 경로에 대한 규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 자료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에 연간 1억 4천만 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0억 건이 넘었습니다.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와 온라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쉬인에서 비롯됐다고 관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통제 지역으로 잡혀갔던 전쟁 포로와 민간인 등 49명이 귀환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른 짧은 머리 남성들과 웃는 모습의 여성들 그리고 10대 소녀로 보이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이 우크라이나군 국가방위대, 경찰, 국경소비대 소속의 전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간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우를 추가로 석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조우스탈 수비대는 러시아 전면 침공 첫 해인 지난 2022년 마리우폴 함락 당시 현지에서 저항했던 병력들을 가리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영웅인 빅토르 이우츠크 군의관도 집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 돌아온 인원 중 민간인이 다수 있다면서 병든 아버지를 돌보러 왔다가 러시아군에 인질러 잡혔던 소녀 레니의 우메로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대가로 러시아군 포로를 풀어줬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한 교환 자금을 채우고 있는 부대를 언급하고 싶다면서 지난달 6일부터 진행 중인 러시아 본토 공격을 통해 러시아군 장병들을 다수 생포한 것이 이번 일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포로 교환 단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27일부터 품목별로 시행합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1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 정례 검토 완료 결과 자료를 내놓으면서 전기차와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인상한 관세율의 적용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해당 품목들의 관세율 인상 방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00%로 급격히 상향됩니다. USTR이 이날 내놓은 계획에 따라 전기차 관세 100%와 리튬 이온 전기차 배터리 25% 부과는 이달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가운데 비전기차 용도에 대한 25%와 반도체 50% 관세율 등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연구 자석 등에 대한 25% 관세율은 2026년부터 발효됩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확정한 관세율 인상 적용 일정은 미국의 노동자들과 사업체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로운 정책과 관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특수부대가 이번 주 초 시리아의 정밀미사일 공장을 급습해 파괴했다고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 등이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은 이 공장을 이란이 만든 것으로 파악해왔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특수부대원 수십 명이 지난 8일 밤 헬리콥터로 하강 침투해서 지하 미사일 제조시설을 파괴하고 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작전은 이스라엘 공군의 샬다그 부대가 주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